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믿음의 자리에 늘 계셨음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202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클릭한 유버전이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성경을 찾은 구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전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클릭이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두 번째 전 세계 아프리카, 가나, 케냐, 이디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전체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앱의 유 버전이라는 성경 버전에 클릭한 성경 구절입니다. 첫 번째가 6억만 뷰가 있는데 클릭을 했는데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난 한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았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놀라지 마라. 세상 살아가면서 놀랄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아직은 큰 두려움은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직 놀랄 일은 아직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클릭한 것은 이세 가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지난 여름 내내 했었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된 성경이기도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성경 기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아져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언제요? 혹 내가 이때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내려오지 않게 하거나 혹은 내가 메뚜기 떼를 세상에 보내서 모든 토산물을 먹게 하거나 그리고 혹 내가 유행병을 번지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행하게 될 때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 얼굴을 구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리하면은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지난 한해 동안 7시 13분, 15분, 20분, 30분까지 사실은 기도했었고 또이 기도에 참여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능력, 그 영광이 함께하는 새로운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 늘 티격태격 싸우던 이 부부가 자기 아는 친척집에 상가집에 그래도 다녀와야 하니까 인사차 다녀왔습니다. 잠깐이지만 머물었다가 소주 한 잔을 하고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남편이 운전하면서 이 조금 이 차를 세치기도 하고 뭐 앞에 앞사람을 뭐 쫓아가기도 하고 그랬던가 봅니다. 한 차가 뒤따라오던 한 차가 옆에 그 차를 보면서 그 운전수를 보면서 욕을 했습니다. 당신 뭐 하느냐고, 운전면허증은 고수도부로 땄느냐고, 그리고 당신 이 운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거 보니까 당신 뭘 제대로 하느냐고 이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속사포처럼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지나갔습니다. 옆에 있었던 아내가 그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 당신 아는 사람이냐고. 아니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잘 아느냐고. 몹시 기분 나빴지만은 저도 가끔씩 듣는 이야기니까 가만히 억지로 참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규칙대로 운전하고 법대로 똑바로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 엄숙할 정도로 운전을 해오는데 갑자기 경찰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차를 세우라고. 두 분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뭐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운전수에게 축하합니다. 당신은 아주 모범 운전수로 지금 이 거리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시그널을 잘 지키고 스탑도 하고 그리고 시그널을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그래서 오늘 이 모범 운전수에게 주는 돈 50만 원을 티켓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하나 그냥 물었습니다. 당신 이 50만 원 가지고 어디 쓸 거냐고. 이제 새로운 한 해. 그러니까 이분이 아 50만 원 그 정도면 내가 미루고 있었던 운전면허증 따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운전면허증도 없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와이프가 큰일 났잖아. 운전면허증도 없어서. 그러니까 경찰한테 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술에 좀 취하면 헛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결국은 그 두 사람 50만 원도 취소되고 경찰서에 잡혀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부부가 운전할 때 조심해서 가시라고 금년하네. 그리고 특별히 옆에 와이프가 타고 있으면은 입 좀 조심해서 가만히 잘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틀란타에 어떤 목사님 저한테 책 한 권을 보냈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경찰인데 도미니크 앤드류라는 유명한 경찰인가 봅니다. 그분은 거의 1년에 500장이나 가까운 티켓을 발부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틀란타 그 지역에서 그 티켓을 전부 다 합쳐야 그 지역에 그 카운티 안에는 1000장이라면은 반 이상을 이분이 발부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What's Your Excuse? 당신은 또 무슨 핑계를 댈 것입니까? 스피드한 사람들마다 핑계가 있잖아요. 스탑사인을 어기고 교통을 어긴 사람들마다 변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변명을 모아둔 책을 만들었던 경찰 앤드류. 그 책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당신은 왜 빨리 가느냐고. 스포츠 경기 그거 지금 늦지 않게 빨리 보고 싶어서 가다가 이렇게 됐다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생일이기 때문에 내 조금만 늦게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봐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화장터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라고 너무 슬프다고 뭐 감상적으로 아니면은 하여튼 남자 경찰한테는 아내를 들먹거리면서 핑계도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신 왜 스피드가 85마일로 갔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하위 85번 도로를 지나가는 코너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봤는가 보다고 이거 85마일 사인이 아니었느냐고. 그러니까 이 앤드류 경찰이 그랬습니다. 그럼 하위 285번은 네 285마일로 달렸니? 그분의 책에는 워닝 티켓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 경고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면은 이미 사인판 안에 60마일, 55마일, 30마일, 스쿨존 이런 사인이 이미 경고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티켓을 줄 때마다 워닝 티켓은 주지 않았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그리고 오랫동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랄 일, 두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염려할 일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재난이, 재앙이, 메뚜기가 나타날 것이고 때로는 팬데믹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인입니다. 연습이 아니라 그냥 리허설하는 순간도 아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경고이기에 언제인가는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언제인가는 이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이 닥칠 거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의미하고 준비하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그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그 에스겔 선지자는 저하고 많은 몇 번 인연이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임재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렸고 그 왕자들은 왕이 보는 아버지 앞에서 다 참수를 당해버렸고 그 아버지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두 발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인질로 끌려갔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아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라고 느낄 만큼 폐허가 되고 말았던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노예로, 인질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 발강가에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바벨론에는 그리고 이 급할강에는 결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셨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에스겔이라는 젊은 청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예, 마른 뼈들을 보고 있습니다. 죽은 뼈들을 보고 있다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온 세상의 상황이야.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멸절, 모든 소망이 멸절되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미 정말 희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마른 뼈입니다. 아직 윤기가 있는 뼈가 아니라 살은 다 썩어버린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이 상황을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온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음을 표현해주는 그런 환상이고,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에스겔에게 해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시대, 그 대단한 다윗의 통치시대, 통일왕국시대, 잘나갔던 그런 모든 것이 안정된 그때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기 짝이 없는지, 죽으면 끝날 일을, 그 재물을 쌓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소망은 이 세상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썩은 동화줄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탄식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기억나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는데 선교사님, 필리핀에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지금은 미얀마에 가셔서 나한자들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필리핀에서 처음 사역할 때 산속 깊은 골짜기 골짜기 들어가서 그 동네 추장집의 마당에 텐트를 치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었던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추장이 너무 궁금하니까, 이 사람 먹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살아있는가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하고 텐트를 열어서 확인해보기도 하는데, 끝까지 금식을 마치고 일어선 다음 이 선교사님이 그 추장집에 있는 뼈다귀들을 모으라고, 그 동네는 조상들이 죽으면 뼈를 다 태우고 나서 뼈만 자기 집에 항아리에 또는 땅속에 또는 어떤 헛강 구석에 모셔두고 그 조상들의 뼈가 자기들의 집을 지켜줄 거라고 믿어왔었던 그런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추장집에 있었던 뼈를 모아가지고 밤새도록 태웠다고 합니다. 추장은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었지만은 이 선교사님은 전혀 그 뼈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서 그 뼈를 다 태우고 옆 동네 다른 집들에게 있는 모든 뼈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며칠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뼈가 타면서 터지는 소리, 빈 공간이 있는 뼈 사이에 펑펑 하면서 터지는 소리가 그 산속에 울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추장에 결핵병이 나왔고 옆 동네에 옆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많은 병들이, 크고 작은 병들이 고쳐지고, 그리고 그 동네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어두움의 세력, 귀신 같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었던 것들이 다 떠나갔었다라는 간증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뼈,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12절 13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야, 거의 1년 동안 우리 집사님 읽으셨는데 오늘 처음 다른 거 읽으셨네. 시편이 아니고, 아, 제가 시편이라고 제가 실수했네. 에스겔 37장 12절 13절 다시 읽어봐요. 제가 그랬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 1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의 레슨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덤을 열겠다고. 너희가 있는 무덤을. 무덤이란 죽은 사람들이 매장되는 곳이고 가두어져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캐베트라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혹은 서울이라는 지옥을 말하는데 불덩어리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있는 곳을 무덤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 속에서 너희들을 나오게 하리라고. 지난 1년 동안 봉쇄된 자리, 락다운된 시간들, 격리되고 그리고 통제된 거리에서 어떤 분들은 전화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답답하다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식들이 방 안에만 가두어져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에 아프다고, 교회도 가고 싶고 마음껏 밖에 나가서 걷고도 싶은데 그것도 눈치 보면서 간신히 밖으로 나가서 걷고 있다고. 이 모든 상황을 어쩌면은 무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별별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오늘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무덤 속에 마치 격리된 채로 있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아니라고 거부하고도 싶지만은 때로는 그 자리에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불안 속에서 염려도 하는 무덤 같은 자리, 간신히 어디에서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나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처럼 창문조차 닫아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란 그 땅은 너희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땅이 아니라고. 바벨론에 있는 그 땅은 너희가 노예로 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되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감동적으로 들었던 간증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지난주에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주은미라는 사모님의 간증인데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은미 지금은 희망연대라는 사역을 하시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분입니다. 이분이 20살 때에 대학 입시를 치르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1월 첫날에 세배하러 자기의 아버지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이 광주, 이모들, 또 순천, 여수, 삼촌들, 고모들이 살고 계시는 곳을 인사차하고 돌아왔습니다. 1월 첫 주일 예배는 자기 교회 와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분은 20살이었고 아빠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해명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이지만은 목사님 딸이었는데 새벽에 영등포역에 4시, 새벽 4시에 도착을 해서 지나가다가 얼음이 얼어 있는 그 옆 대합실이 아니고 그 통로에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자신의 몸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기차 밖에 안으로. 전혀 기차 그 밤에 그 새벽에 누가 보겠습니까? 80m 채 대한 끌려가다시피 해서 기절해버렸던 이 분은 눈이 띄워졌을 때, 정신이 차려졌을 때는 이미 두 다리는 잘라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끌려가면서 기차 바퀴에 다 부서져 버렸고, 설로 중간중간에 머리 두 개골은 파열되었고, 온몸에 뼈란뼈란 다 부서지고 말았고, 살점은 찢어져 버렸고,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로 끌려가는 것을 마지막 한 선로에 있었던 직원이, 역무원이 발견하면서 억지로 차를 세우고 이분을 살려낸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지만은 그때 그분은 욥의 이야기를 기억한다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지만은 하나도 달갑지 않았었다고, 아빠 엄마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분이었습니다. 몇 번이라고 말하기도 기억하기도 힘들 만큼 수 번을 많은 시간에 수술을, 보이는 것마다 우선 내가 깨어졌으면 내 수술부터 하고, 그 다음에 팔 부러졌으면 그 다음에 팔 수술하고, 그 다음에 허리, 척추, 이건 뭐 온몸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 속에서 우선 급한 것부터 수술하고 수술하고 그러면서 살아나긴 살아났습니다만은 그분은 무덤이란 말은 안 했지만은 늘 죽음 속에 가두어져 있었다고, 그리고 죽음만 생각했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늘 교회 안에서 예배드렸고, 늘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고, 늘 예배드리면서 공부, 성경 공부하면서 착하게만 살아갔던 그분이었는데 집에 가서 거울을 보는 순간에 끔찍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여전히 철사로 얼키절키 얼굴 또는 머리를 다 꼬매고 있으니까 그때 예레미야 29장 말씀이 거울 앞에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울 앞에 떠올랐던 이 말씀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노력하고 신학교 가고, 원래 신학교에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가 신학교에 가고 남동생도 같이 가면서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그리고는 사회사업복지학과도 공부하고 희망교육연대라는 연대를 만들어서 많은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사모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걸을 수 있고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걸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말하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의족을 끼면서 고마운 게 있습니다. 나는 키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의족을 끼우면 키 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타킹을 매일 바꾸지 않아도 전혀 발냄새가 안 납니다. 걱정 없습니다. 여름엔 조금 덥지만 겨울에는 긴 장하 역할을 합니다. 일하기 싫을 때는 좋은 핑계거리도 되기도 합니다. 의적이 고장나면 꼼짝 못하니까요. 의적이 엄청 비싸서 내 몸값은 진짜 비쌉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몸은 아무리 살이 찐도 나의 다리는 항상 날씬합니다. 발톱 안 깎아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를 붙잡으려고 하면은 의적만 숨기면 나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은 그래서 늘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한국의 목사님께서 미국에 오셔서 휴스턴에서 다른 교회에서 집회하실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무덤이 아니라 거기는 죽은 자들, 좀비 같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고. 나오라. 어두침침한, 어두컴컴한, 썩은 냄새만 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 그 무덤. 결국은 지나고 나면은 한 줌의 재밖에 남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무덤에서 나오라. 참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미국에 혼자 와 있는 저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혼자 우두커니 외롭게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어쩌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너희,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에스겔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시작할 거야. 내 일을 시작할 거야.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나의 신을 둘 것이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꺼내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루아흐, 푸뉴마라는 성령 또는 하나님의 신이 없다면, 요즘 많이 나오는 영화, 들었던 이야기들, 좀비입니다. 좀비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에스겔과 저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한국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미국 다시 간다는 게, 목회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몇 군데 다니는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오산리 기도원입니다. 오산리 기도원에 한번 갔을 때 처음 그때 어느 부흥 목사님이 에스겔 37장을 설교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나타나는 그 환상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임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면서 그 뼈들, 송장 같은 뼈들이 부딪히고 그리고 마치 핏줄이 연결되듯이 연결되고 하나의 사람으로 살같이 붙고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본문의 이야기를 설교하셨는데 정말 저에게는 그때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가끔씩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때 느낀 적이 있지만 그때까지 그 기도원에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의 입술로 통하여 생기야 불어라,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뼈들이 일어나는 순간의 사건,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영광,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기억이 났죠. 기억이 나죠.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있었던 교회 여름성경학교 아이들 소년부 5학년 6학년 여름성경학교 마치고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때에, 그리고는 끝나면 교사회 끝나고 끝나는 시간에 마지막 기도회 통성기도 하는데, 한 여학생이, 5학년인지 6학년인지 모르는 그 한 여학생이 기도하는 애가 저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은 오후부터는 고등부가 하는 수련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면 적어도 7월, 8월 두 달 동안 그 젊은 선생님들하고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여튼 그게 끝나면서 편안한 마음이어야 하는데 고등부 다시 수련을 가야 되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옆에 있는 그 여학생, 무슨 기도 제목인지 무슨 죄가 있는지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제가 붙잡아서 내 얼굴, 머리에 대었습니다. 그 아이의 영적인 어떤 힘이 있다면은 저 마음속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라도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고등부에 다시 수양에 인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열심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열심보다가는 욕심을 부릴 때가 많죠.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책임을 이야기하고 사명을 이야기하지만은 따져보면은 내 의로움을 앞세울 때가 있죠. 내 잘난 멋으로 그게 마치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성령 그 무덤에서 이끌어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진짜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희망,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성령이 없는 것은, 성령이 떠나가면 그냥 성령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존재입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라고, 그리고 이 땅을 내가 고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시기에 우리에게 건강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건강에, 내 잘남에, 내 열심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란 하나님이 주셨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기에 사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그냥 내 됨이, 내가 여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술 취하면은 헛소리하는 남편도 있겠지만은 성령에 취하면은 바른 소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할 것이라. 나온 자마다 내가 그 너희 속에 성령을 두어 내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놀라운 기대감,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새로운 2021년의 비전들, 그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빛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아니 그들에게 희망이 무엇인가, 희망이 어디 있는가, 희망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가 다할 때까지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늘 빛을 비추어 주시고